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동역자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를 그라인더로 갈면요,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커피를 갈면 하나 둘씩 이렇게 커피 냄새를 맡고 이렇게 오십니다. 향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죠. 그와 같이 복음이 흥황하는 곳에는 복음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더 나아가 말씀과 찬양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이 은혜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복음의 열정이 팔팔 백도씨가 끓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식어져 버리죠. 제가 섬기는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뭐 겨울이나 여름에, 여름에 이제 특히 2박 3일 하는데 이제 목금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점점 하루하루씩 빌드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이 조금씩 반응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야 애들이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막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우는 역사까지 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이 그 다음 날이 되면 다른 애들로 이제 변해서 다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를 정도 다 식어버리는 거죠.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열정이 사라지고 복음의 명료함이 희미해집니다.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교회의 리더가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있으니까 예배도 뜨겁고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난 뒤가 문제죠. 바울이 떠나고 난뒤 갈라디아 교인들, 그 지역과 교회는 식어져 버렸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이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공동체는 이제 흔들리게 된 거죠. 이들을 흔들리게 한 정체는 바로 오늘 갈라디아에서만 나오는 좀 특이한 말인데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서론을 짤막하게 마무리한 뒤에 바로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그 앞에 다른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것은 이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약에는 여러 복음서들이 있지요.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있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썼지만 그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각자 이 자기만의 복음서를 써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내 이야기하는 걸좀더 좋아하고 예수님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조금 드러나는 거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설교 제목처럼 다른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앞서 말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급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인사 마무리하고 다른 복음, 이거 지금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 강하게 지금 써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타협이 될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더 떠나지 않도록 빨리 다시 돌아오게끔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즉,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예수님 믿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속히 떠난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놀랍다,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천천히 떠난 것도 아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속히 떠나, 속히 떠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구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속히 떠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 빨리 떠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변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사랑에 대한 배신, 첫사랑을 잃어버림, 복음의 변질, 배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구약의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요, 여기서도 속히 떠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낸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들의 시작,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등을 돌렸는가?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유일무이한 이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등을 돌려서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자들이었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무엇이 이들을 등 돌리고 속히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바로 이 교란하는 자들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여기 보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복음의 본질을 막 희석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인데 특별히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도 필요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얻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떻게 교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너희가 무슨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가? 그게 진정한 복음 같니?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그래도 뒤따라야 해. 은혜만으로는 불충분해. 라고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조금이라도 이 말에 동의가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란시키는 자들에 맞서서 바울은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그 복음 외에 거기에 단 1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더하거나 뺀 것은 복음이 아니다. 천사가 그럴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율법을 더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어떤 그런 근자감을 가지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 인사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지니고 있는 이 사도 직분은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라 신적 기원이라는 거예요. 신적 기원. 신적 기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어떤 인간들의 추천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세움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마저 그저 평범한 인간이 전하는 말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기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라라고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마 바울 이 사도직에 대해서도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딱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신적 기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또 이런 여러 팁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어체보다는 이제 구어체를 많이 써야 된다. 문어체보다는 문어라고 해서 그 다리 많은 문어 아니고요.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를 많이 쓰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책도 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티칭도 해주시고 또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여러 많은 생각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다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거기에 조금 갖다 붙이고 싶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막 끄적이는 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글귀, 화려한 미사여구에서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있는 그대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미디어,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내가 정말 진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협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바울의 스타일, 성향, 성격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부드러운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와일드한 사람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느끼셨을 때? 네, 후자, 그렇죠, 후자. 거의 저도 그렇거든요. 서신서를 조금만 읽어보면, 뭐 신약이 많이 있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좀 거칠고 막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돌직구 같은 면이 있죠. 근데 바울의 편지를 더 많이 읽다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이 이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23절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양보가 없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와일드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때때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큰 그림, 빅피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바울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맞춤형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온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앞서 말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모토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지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사람을 먼저 보는가? 아니,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교자들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낮춰지고 자유로울 수 있으나 얽매여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다른 복음은요, 사실 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개인의 신념과 사상으로, 주관적인 해석으로 공동체를 움직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아, 그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복음을 그려가는 것이죠. 나만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인 것 같아요. 내 잘못, 내 연약함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아, 내가 오늘도 교만했구나, 이건 내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거기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전히 떳떳하거나 교만한 자들이 있죠.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복음의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진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더라도 복음에 우리는 대봐야죠. 말씀의 기준에 그것을 대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들, 좋은 조언들, 격려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우리 은혜의 복음, 이 선물을 우리는 날마다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 고시를 치고, 제가 이제 목사 고시를 치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 때인데요. 목사 될 사람들 이렇게 쭉, 아마 그때 저 때는 한 10명 정도 됐는데, 10명이 이제 앉아있고, 앞에 이제 훨씬 선배, 목사님들이 앞에 쫙 계시죠.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와, 이제 한창 이제 사역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앞에도 똑같이 한 1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긴장되지만 더 긴장되죠. 이제 목사 이제 안수를 앞두고 면접을 보는데, 목사고시 치고 그때 한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제 강도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다 대답해야 되거든요. 딱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뻔한 질문 같은데 당연히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복음이 뭐지? 갑자기 물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 흔한 복음, 우리가 맨날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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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막 이제 한 명씩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뭐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나 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도 했는데 아니래요. 결국 이제 뭐 그런 걸 답정너라고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하기만 해라는 건데요. 그래서 다 얘기했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저는 겸손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복음이 뭘까? 왜 저런 질문을 하셨을까? 목사를 앞두고 왜 저런 질문을 하셨을까? 다른 질문 많은데 저런 본질적인 질문을 왜 하신 것일까? 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은혜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익숙함에 젖어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불의 특징이 뭡니까? 참 쉽게 옮겨지죠. 산불 나면 정말 쉽게 옮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라고 합니다. 그는 불덩어리예요. 복음의 능력과 바울의 열정이 더해진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혹시 다른 복음에 속아서 교란시키는 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혼란스럽지 않니? 속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등을 돌리고 떠나려고 하진 않니?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교란하여 속삭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집중해야 할 시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에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만 접하다 보면 긴가민가 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가,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머물러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